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자 이슈들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 다룰 주제가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하나가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 논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 그리고 갑자기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 AI 사업에서 빠진다는 소식 마지막으로는 바다 건너 미국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까지 꺼냈어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정치, 외교, 기술, 뭐 국제 문제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질 겁니다. 바로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찾아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보수 진영의 반발보다 오히려 진보 진영 지지층의 비판이 훨씬 더 거세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부의 개혁안에 등을 돌리는 걸까요?
핵심은 이번에도 어설프게 타협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 깊은 불신감 때문입니다.
아, 불신감?
네. 보내주신 칼럼을 보면 지지층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 힘을 빼려다가 결국 실패했거든요. 오히려 역풍을 맞았던 경험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적당한 개혁 자체를 뭐랄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이 개혁의 강도, 그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군요. 검찰을 단순히 뭐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거의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니까 이 기대에 한창 못 미친다고 보는 거죠.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중수청과 궁소청으로 나누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경찰이 수사만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축소판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왜 이게 실용주의적 후퇴라는 비판까지 받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겉보기엔 기능을 나누는 것 같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검찰과 비슷한 권한을 가진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또 다른 검찰을.
그렇죠. 게다가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 기능을 일부 남겨두는 것도 문제 삼고 있고요. 이러면 검찰 권력의 이름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결국 간판만 바꿔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군요. 자료에 실린 칼럼의 표현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행정적 효율성과 정권과의 타협을 선택한 실용주의적 후퇴라고요.
네, 그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죠.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 자체보다는 오히려 최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필요하다. 즉, 상호 견제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자신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막강한 지지율에 여당 의석까지 있으니 검찰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칼럼은 왜 이걸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까지 하는 건가요?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이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내는 권력의 문제라는 거죠.
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먼 에러가 아닌 시스템 에러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가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걸 두고 지지층과도 갈등하는 복잡한 상황인데 바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중국, UAE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내부에서 분열하면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요? 타이밍이 참 절묘한데요.
그렇죠. 외교 무대에서 얻은 성과를 동력 삼아서 국내 정치의 난맥상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보내주신 기사 분석을 보면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인 목소리 자체를 내부 분열로 딱 규정해버리는 거죠.
아, 비판을 분열로?
네. 그렇게 해서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전략적인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 통합 메시지가 현실 정치에서는 곧바로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 사건이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대통령은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야당은 협치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 특히 곧 있을 지방선거랑 여러 특검 전국을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아주 팽팽한데요. 기사에서는 결국 이런 실질적인 갈등 해소 노력 없이는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요. 이 주제에 대한 다른 논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내부 분열을 야기하는 세력들을 치워버린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야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구정하면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그 논평은 현재 정치적 대립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국익을 위한 통합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을 제거한 뒤에 통합을 말하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아, 두 가지 주제를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국내에서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를 두고 갈등하고 동시에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에서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결국 전부 권력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 권력이라는 키워드가 기술과 국제관계로까지 확장됩니다. 세 번째 주제인 AI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 연결고리가 더 명확해지죠.
네, 국내 정치에서의 권력 다툼 그리고 국익이라는 명분을 둘러싼 갈등을 봤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이 주권과 국익의 문제가 기술 분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바로 네이버 카카오가 정부의 독자 AI 모델 확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부 정책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한국에 대표하는 두 빅테크 기업이 빠지면서 정부의 AI 주권 확보 전략이 시작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업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요.
어떤 계산이죠?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는 이익보다 만에 하나 또 탈락했을 때 입게 될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얻는 것보다 탈락했을 때 기술력 없는 회사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더 무섭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그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거죠. 이게 바로 민간 기업의 생존 전략과 정부가 주도하는 R&D 사업의 방향성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네이버가 탈락했던 이유가 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 중국 알리바바의 AI 모델을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제출했던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요. 국가기밀 및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심사평까지 나왔더니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단순히 성능 좋은 AI를 만드는 걸 넘어선다는 걸 보여줍니다. 핵심은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통제하고 지킬 수 있는 이른바 소버렌 AI, 즉 데이터 주권 AI를 확보하는 데 있거든요.
아, 소버렌 AI?
네. 만약 국가의 중요 인프라나 국방, 행정 시스템을 해외 AI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건 국가 안보의 핵심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 시민단체 강좌에서 나왔다는 질문을 소개한 논평 대목에서 저도 좀 뜨끔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AI의 좋은 점만 속속 가져와서 AI 기본 사회를 빨리 만들면 안 되냐는 질문이었다고요. 사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편리함 뒤에 있는 주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닌가 싶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논평과는 그 질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기술의 편리함에 매몰돼서 우리가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평에서 제안한 R이란 AI라는 이름이 단순한 이름 짓기를 넘어 우리 기술로 우리 데이터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의 표현으로 들립니다.
국내에서의 권력 제어 문제, 기술 주권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주제는 국가가 그 권력을 시민에게 직접 겨누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애폴리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법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소식인데요.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반란법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거죠?
반란법은 1807년에 제정된 아주 오래된 법입니다. 핵심은 연방정부, 즉 대통령이 주정부의 동의 없이 국내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에요.
주정부 동의 없이요?
예,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자치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시위의 발단이 이미 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르네 구시라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었다고 하죠.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 시위에 군대 투입까지 거론하는 건 민주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법과 질서 확립이지만 기사 분석을 보면 그 뒤에는 아주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위가 벌어지는 미니애폴리스처럼 민주당 소속 시장이나 주지사가 있는 지역의 혼란을 일부러 더 부각시켜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국가 공권력을요.
여기서 한 논평이 이 미국 상황을 한국의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지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더군요.
네, 당시 시민들의 압도적이고 일치단결된 저항이 계엄을 무력화시켰고 그 힘으로 현재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죠. 만약 그때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한 상상이네요.
어쩌면 지금 트럼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이나 정부의 강경 진압에 신음하는 이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미국의 현재를 통해서 한국의 과거를 돌아보고 국가 권력에 맞선 시민 저항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시각이네요.
맞습니다. 똑같이 국가 권력의 위협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두 사건을 말아디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 이슈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검찰 권력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서 시작해서 국익을 명분으로 한 통합의 요구, 보이지 않는 기술 주권을 향한 고민, 그리고 국가 공권력과 시민의 저항까지. 저희가 대화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처럼 결국 모두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견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실용주의라는 이름의 현실적 타협과 원칙이라는 가치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개혁에서는 행정적 효율성이라는 실용과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충돌했고 AI 정책에서는 빠른 개발이라는 실용과 우리만의 기술주권 확보라는 원칙이 맞서고 있었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흥미롭게도 한국의 정치 위기는 시민의 힘으로 돌파하는 모습으로, 미국의 위기는 국가 권력의 위협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하나의 사회가 극심한 긴장과 갈등의 순간을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